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과 방법들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역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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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들을 전하고 뭐 이러한 예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에 있는 말씀을 다 나누기 위해서는 한 주간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인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바울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울사도에게 디모데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로마서 16장 21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형제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의 종, 또 고린도 전서 4장 17절 통하여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전서 1장 2절과 디모데 후서 1장 2절 여기에도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디모데를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주 안에서 주의 일을 이루는 데 아주 특별하고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인물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각별한 사이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것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 혹은 이방인의 자녀로서 바울사도의 복음 증거로 인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디모데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디모데를 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 대상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작은 예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생각했는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향하여 부른 다양한 호칭들을 통하여서 그 둘이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바울사도의 선교여행에 동참하면서요, 많은 유럽 도시들을 순회하고 바울사도의 사역을 도왔고, 그리고 바울서신서의 많은 부분에 디모데의 이름이 이 이유로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카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바울서신서의 많은 부분들에 디모데의 이름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진리를 고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 시대의 교회들은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는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던 광범위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서 오늘 디모데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 사도가요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가르치라.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4절 보시니까 그 다른 교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 논쟁에 아주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나타내고 회방을 나타낸다. 마이싸움을 나타내고 분파를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중단시키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당시 교회에는 유대적 사상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가르침 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성도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특권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이 일들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를 목적과 방향에서 흐트러뜨리도록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핵심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요, 더더욱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것들을 온전히 붙들고 서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온전한 파운데이션 기초를 내리지 못하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 혼동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때에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금방 휩쓸려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절 이하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경계, 다른 말로는 또 명령, 계명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계, 명령, 계명 이런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전한 마음에서 좋은 양심에서 신실한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순전한 마음 또 양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세우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온전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남을 탓하고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 만족이나 어떤 교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계,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전한 마음, 좋은 양심, 신실한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역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이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자기 만족을 위한 책망과 비난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만큼 안다. 내가 율법을 이만큼 알고 지킨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방인 중심, 이방인으로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들하고 우리는 같은 교회에 있지만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자기 만족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망과 비난, 사랑으로 인한 순전한 마음, 좋은 양심, 신실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 자기 만족, 이런 악한 마음에서부터 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율법 선생이고 다 교회의 시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이 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시어머니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율법 박사들인 것처럼 사람들을 경계하고 교훈하고 율법이 어쩌네 저쩌네 갑론을박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각자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세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일조차 말이죠. 여러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진리를 고수하면서 그 가운데 온전히 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 진리를 고수하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진리를 고수하는 거하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자, 제가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율법주의의 폐단에 대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교훈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금 안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이야기만 들으면요, 한쪽의 가르침만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 자칫 율법에 대하여서 또 온전하게 살아가라라고 경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삶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너나 똑바로 살아라 하는 반항심만 가득해져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세우시는 일들도 있는데 아, 목사님 얘기 보니까 율법을 주장하고 남들을 경계하고 교훈하고 계명하고 명령하는 것들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는 사람들이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지난주 디모데전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뒤에 말씀 이어지는 8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주의는 다 잘못됐고 다 틀리고 그런 것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온전하게 쓰이면 좋은 것이다. 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율법이 온전하게 쓰이면 좋은 것이니까 어떻게 쓰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냐, 율법을 온전하게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르게 쓰는 것이냐, 온전하게 쓰는 것이냐, 구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를 위하여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보면 가끔 여러분 주변에도 법 없이 살 수 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법 없이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법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법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법이 있는 것이다. 말씀에 기록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율법은 법이 필요한 사람 바로 죄인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율법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법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 앞에 설 때에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하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통하여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바로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나 바울사도도 이것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율법주의가 아닌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경계와 명령과 계명과 훈계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경계하고 권면하고 살아갈 때에 바울사도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진리를 고수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삶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목적과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교회의 모습이 또 성도로서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또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되기보다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기보다는 쓸데없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회방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책망하고 도리어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샘솟아 넘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기인한 순전한 마음과 양심에서 믿음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먼저 믿었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 만족과 교만으로부터 기인한 인간적인 모습 이것을 주님의 일로 빙자함으로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 앞에서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모습이 주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말씀에 비추어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요 역설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고 수호하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단순히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서 여러분 더 성숙할 수 있는 성도 되시고 자라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신앙의 수준이 아닌 내가 먼저 굳건히 세워져서 다른 사람도 내가 세워줄 수 있는 신앙, 우리 교회와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신앙,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사회가 서포트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꿈꾸며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되는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 내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와 같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